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죠? 네, 생명을 얻게입니다. 생명을 얻게. 영생을 얻게. 네, 영생, 생명. 이게 키워드입니다. 요한복음에. 물론 여러 키워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썼다라는 목적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분명하게. 자, 그런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초점에 맞춰서 요한복음을 쭉 읽어야 돼. 자, 1장 1절부터 이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시작을 태초로부터 시작하죠. 물론 창세기를 모방해서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창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뭐 중요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처음 일주일을 어떻게 지내셨느냐. 창세기를 흉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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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째 되던 날 이런 식으로 썼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을 또 초점 맞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한그 일주일에 또 초점을 맞춰서 마지막을 썼다고 했지. 그리고는 맨 마지막 부분. 자, 펴보세요. 20장이, 원래 20장이 맨 마지막이랬지. 21장은 나중에 부록으로 붙은 거라고 했죠. 자, 20장 맨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이제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인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도 똑같은 생명을 보낸다는 거야. 그죠? 똑같은 생명을 이 땅에 보낸다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을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서 생명을 얻게 하시듯이 예수님도 생명을 얻게 하려고 또 누구를 보낸다? 제자들을 보낸다. 2000년 내내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고 오늘날도 보내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 말인데. 자, 어떤 식으로 보낸다? 똑같이 보낸다. 그, 즉, 예수님의 몸은 사라지지 않았다. 육체로 오셨던 그 몸이 사라졌지. 똑같이 또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야. 어떻게? 다른 몸으로 오신다. 자, 그걸 쓰려고 하는 겁니다. 나도 너희를 이 땅에 보내노라. 자, 그런데 몸만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몸이 능력을 갖고 생명을 갖고 가야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날 가룟유다는 이미 배반하고 자살해 죽었으니까 11명 남은 제자들의 공동체에, 즉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 어떻게 하셨어요? 22절입니다. 너희를 보낸다 하시고는 보내면서 뭘 하셨죠? 그 몸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셨어. 뭐가 떠올라야 되는데 숨을 불어넣으셨다.
영적.
뭐가 떠올라야 되는데, 여러분 공부했지? 지난번에? 그렇지. 하나님이 처음 인간 만들고 흙으로 만들고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걸 연상시키는 장. 뭐를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이?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 옛 창조는 이제 지나갔고, 옛 창조는 인간의 실패에 의해서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몸을 창조하시고는 숨을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 이제 새 창조가 이루어진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듯이 교회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겠다. 그걸 쓴 게 요한복음이다. 새 창조.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원래 창조도 하셨다. 그죠?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이 원래 창조자이셨는데 이제 그 창조 말고 이제 새로운 창조를 하는 얘기, 그게 요한복음의 이야기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교회에 주신 거예요. 교회에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시작하신 거예요. 개개인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능력을 베푸신 역사는 구약 성경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뭐 능력을 얻어서 성령을 받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오늘날 강조해버리면 그 구약의 삼손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사울왕도 그랬고 많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었어요. 구약에도. 그런데 예수님이 뭘 또 보내요? 이미 오셨던 성령이니까. 자, 그것은 뭐예요? 구약에선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완전한 새로운 일을 위해서 오셨다. 뭡니까?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어떤 일을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더 큰 일을 하리라. 더 큰 일. 예수님의 몸은 제한적인 몸이지만 성령이 오셔서 교회에 거하시면 무제한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그 얘기야. 더 큰 일을 하리라. 그게 요한복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에,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또 뭐예요? 하나님이시라. 자,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 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누가 받았니? 그 파수 때. 동준이가 받았어? 승현이가 받았어? 승현이가 받았어? 한국 사람이라고 반가워서 만났더니 파수대 주고 갔다며. 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서 승현이가 오 반갑다 했더니 여호와의 증인이야. 파수대를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죠. 그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자기네 성경에다 바꿔놨냐 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말씀은 곧 한 신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의 신이라. 어떻게 구별했냐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은 너 가시고 아니 그 지네 마음대로 바꾼 거야. 너 가시고 하나님은 함께 계셨던 말씀은 어 가시다. 무슨 영화의 그 정관사 부정관사 알죠? 네가 그 하나님 말고 하나의 신이라. 그래서 예수는 피조물이야. 예, 여호와의 증인. 그러니까 그리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어. 한 앞에서도 Theos, 뒤에도 Theos, 가시하기. 근데 만약에 여호와의 증인처럼 번역을 하려면 앞에는 Theos고 뒤에는 Theios 이래야 돼. 네. 거기에 I가 들어가. 네. 요타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리스 원문에는 앞에도 Theos, 뒤에도 Theo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자기네가 그걸 못 믿겠으니까 지네 성경에는 뒷것은 한신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음으로써 착각을 일으키게 해놨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는 차원이 낮은 존재다. 이걸 강조하는 거야. 삼위일체를 못 믿겠으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인 거야. 뭐 다른 이단교리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이단교리는 그거예요. 예수님을 도저히 하나님으로 못 믿는 거야. 자, 근데 우리 성경은 요한이 이걸 강조하려고 서두부터 쓴 건데 거기부터 부정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란. 자, 요한은 이걸 강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분이 인간이 되어 왔다는 걸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어 왔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냐. 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걸 강조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2절, 만물이 다 그분이지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은 지금부터 생긴 지 뭐 100한 5, 60년 전이고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이미 2000년 전에 요한은 왜 이렇게 강조하고 시작을 할까? 2000년, 즉 1세기 말이죠. 저 1900여 년 전에 이미 이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5, 60년 이상 지날 때라 그랬죠. 그때 이미 이단들이 생겼어요. 어떤 이단들이 생겼냐. 도대체 예수는 안 믿어져. 하나님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믿었는지. 예수는 피조물이고 여호와의 증인처럼 믿던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어. 예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더 높은 데 있고 그리고 신도 계급이 있다. 이렇게 믿었어. 그래서 저 높은 데 있는 신이 진짜 신. 그 바로 밑에 약간 덜 떨어진 신. 그 밑에 조금 더 덜 떨어진 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도 피라미 조직으로 이렇게. 그럼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이거 다 철학에서 온 거예요. 이방 종교 뭐 짬뽕에서. 그럼 왜 이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어야 될까? 그 이유가 있어. 왜 하나님 이 성경을 고지고대로 못 믿고 왜 자꾸 신의 등급을 둘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논리예요. 어떤 논리에서 왔다? 혹시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세상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
그렇죠. 바로 그거.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신이 이타락한 인생들, 이타락한 세상을 창조했을 리가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 세상은 완전 부조리에 추악하고 더럽고 죄짓고 죽이고 전쟁나고 가난하고 굶어죽고 뭐 완전 개판이잖아. 그죠? 선한 하나님이 개판인 세상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논리를 하나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다른 신이 만들었다.
그렇지.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이제 철학이 딱 들어가요. 교리가. 뭐예요? 영혼은 선한 거고 물질은 악한 거다. 이게 철학 안에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리스의 철학이었어. 물질은 나쁜 거고 영혼은 좋은 거다.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이 물질을 창조할 리가 없다. 그런데 이 물질은 더러운데 이 물질 속에 있는 영혼은 어떻다?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질에 갇혀있는 영혼을 구출해야 돼. 그걸 구원이라고 봤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 그럴듯하죠.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해야 돼? 학대를 해. 그리고 선한 걸 꺼내야 돼. 아니면 그게 이제 어떻게 발전해 그러면? 금욕주의로 가요. 물질이 나쁘니까 물질은 학대하고 영혼을 꺼내야 되니까 물질은 괴롭혀. 금욕을 하게 돼.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로 가. 그게 신앙의 한 줄기야.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술 먹으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자간 뭘 하면 안 돼. 금욕주의 있죠. 금욕주의. 지금도 많아요. 지금. 자, 근데 똑같은 사상에서 뭐가 나와요? 물질이 악하고 영혼이 좋다. 한쪽은 금욕으로 하고 또 한쪽은 어차피 물질이 육이 나쁘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쾌락주의로 나가. 개판으로 나가. 똑같은 줄기에서 사촌지간인데 극과 극이 나오는 거야. 극과 극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은 신도 등급이 있다라고 만들 수밖에. 그래서 저 위에 거룩하신 분은 이 고통당하는 영혼을 꺼내주려고 하고, 응? 그러면 이 물질 세계는 도대체 누가 창조했느냐, 이건. 누가 창조했을까?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덜 떨어지고, 덜 떨어지고, 덜 떨어지고, 덜 떨어진 중에서도 한참 덜 떨어진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해가 돼? 무슨 얘기인지 알지? 요한복음이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아니다. 너. 뭐다. 이 세상을 창조한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태초에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시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팍 하고 선포하고 시작한. 이해가지? 다 이유가 있어요. 쓰는데. 근데 오늘날 이 배경을 모르면 그거 식으로 써. 이해가 안 가지. 그러니까 성경은 배경을 잘 알고 봐야 이해가 되는 줄. 모르면은 그냥 지침서 수준밖에는 도움이 안 돼요. QT용 지침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돼. 오케이, 잘 아는 얘기. 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생명 그 자체이고, 어두움이 없는 빛이시고, 비단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을 쫙 비쳤고,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쳤고, 네? 그 각 사람 중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생명의 권세는 혈통 갖고도 되지 않고, 육정으로도 안 되고, 다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 예. 사람의 뜻으로도 안 돼. 각 사람이 1대1로 생명을 받아들여야 돼.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도 안 돼. 예. 여기 있는 부산에서 온 대학생 8명, 지수를 포함해서 9명, 다 부모님이 먼저 예수 믿고 교회를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그 속에서 태어나서 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그죠? 그거 갖고는 안 되고 그 말. 혈통 갖고 안 돼. 육정은 뭐라고 그랬죠? 다시 복습입니다. 육정은 지금 1장 12절, 13절 거기 하는 거예요. 13절. 예, 전통, 율법, 제도, 예? 예배, 뭐 이런 거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셨죠? 뭐 찬양팀에서 찬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사람의 뜻. 뭐라 그랬죠? 사람의 뜻은 외부적인 힘. 강압적인 거. 이렇게 덜 몰아서. 예? 사람을. 들 몰아갖고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 신앙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 하는 거. 오직,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DNA의 문제다. 관계성의 문제. 위로부터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도움 안 된다. 자, 1대1로 만나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자, 그걸 강조합니다. 자, 그걸 하시려고, 14절에, 그거 하시려고. 그 생명의 전이, 생명을, 하나님 생명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게 14절.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고 영광이 가득해 은혜와 진리가 즉 하나님이 가득하셨다. 여기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게 성막이 되셨다. 그 뜻이 되었죠. 2장에 가면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런 표현도 써. 예수님이 성막도 되시고 성전도 되시려고 오셨다. 구약 성경의 성막 성전 뭐 하는 데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하고 같이 사시는 곳. 이제 그게 아니고 그게 누구다? 그 장소 말고 이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신 다음에 또 다른 몸 누구다? 교회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장에 아까 성령을 받으라 그 몸에 생명이 들어가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새 창조의 역사다. 그러고 요한복음을 끝내는 거예요.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하나님 머리를 당해낼 재단이 없어요. 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와가지고 외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15절에 요한이다. 침례요한, 세례요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닙니다. 요한이란 말은, 요한이란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지금 미국 사람 존, 아주 흔하지. 그 당시에 무지 흔한 이름. 자, 이 요한은 침례요한입니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사람. 그러면서 18절까지가 서론입니다. 예? 서론. 요한이 쓴 거예요. 먼저 요한복음을 전개하기 전에 머릿말을 쓴 거예요. 서론을 18절까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1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과 신약을 구별해 놨어요. 구약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율법이 절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의 편지,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오해해가지고, 물론 마틴 루터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다로 얘기하면서도 오해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캐톨릭의 그 율법주의, 의식주의에 하도 당하고 본인이 예수님도 모르고 산 것이 너무나 한에 맺혀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만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만 드립다 하는 바람에 오늘날 개신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얘기만 들이다 하다가 끝나. 하나님의 목적도 망각해버리고 다. 그건 지극히 일부지. 우선 존 켈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교리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돼. 켈빈이나 루터나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캐톨릭을 상대로 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그래서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지. 적당히 반밖에 못 깨달으니까 그것만 들이 강조함으로써 오늘날 아직도 그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구원의 확신. 뭐 맨날 이런 소리만 하다가 끝나는 거지. 율법은 이제 지나갔다. 지나간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애초에.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 행복하다라고 그래서 주신 거예요. 예? 율법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율법을 마치 원수 대하듯이. 예? 율법, 어우, 그거는 옛날 얘기. 필요 없어.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필요 없는 걸 하나님이 왜 주셨겠어. 그죠? 아, 율법으로는 죄 깨달으라고 주신 거야. 꼭 그거 아니야. 물론 율법으로 죄를 깨닫긴 하지만, 그럼 구약 성경에 살던 사람들은 평생 율법 갖고 살았는데. 그렇죠? 필요했어요. 뭐가 필요해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자체가 뭐예요?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빠, 엄마한테 뭘 잘해서 아들, 딸 되는 게 절대 그렇지만 아빠, 엄마의 아들, 딸이라면 아빠, 엄마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순종하면 뭐가 팥꼬물, 콧꼬물 떨어져서 축복받으니까 어려서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죠? 엄마 순종, 아빠 순종 잘하면 뭐 장난감이 나타나고 뭐 예? 맛있는 맛있는 게 나타나고 그 아직 뭘 모를 때예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를 아는 사람들은 엄마, 아빠의 말씀을 순종하면 뭐가 잘 돼서 그러질 않아요. 이제 여러분 나이 정도 되면. 그죠? 순종자라면 뭐가 떨어질 것이다. 뭐 스마트폰이 세 개 하는 게 생길 것이다. 이 수준은 아직 다섯 살이고. 네? 적어도 이렇게 성인이 된 여러분들은 뭐예요? 엄마,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체가 뭐예요? 행복이에요. 관계성이고. 맞죠? 율법은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원수시하면 안 돼.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율법조차도 이걸 지켜서 행복해야지 수준이 아닌 그 이상의 차원으로 예수님이 승화시킨 게 이제 다른 점이지. 예, 무슨 얘기죠? 그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 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살면 완성된 율법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예. 자,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줬어요. 율법은 모세로 온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와서 그 이상의 차원인 하늘의 차원을 살 수 있게 된 새 창조를 시작하셨다. 그걸 강조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거래. 자,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뭘 강조한 말일까? 18절. 서론의 마지막 이 말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첫째 날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면서 마쳤을까? 서론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근데 누가 나타냈다? 아버지 품 속에 계신 누가?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 했다? 보여줬다. 하나님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을 보게 됐다 이 말이. 그게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있어요. 하나님 좀 보고 싶다고 막 떼쓴 사람이 있어요. 제발 좀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누구죠?
누구예요?
아니 왜 대답을
못하시죠? 모세잖아요, 모세. 예? 예?
모세가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그래. 너무 힘들어 죽겠으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나 보면 죽는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죽어요. 직접 못 봐. 그래도 보고 싶다면 보여주겠다 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확 지켜. 아니 그거 말고 그 나중 얘기해. 지금 가시떨기보다 나중 얘기. 가시떨기에서는 음성만 들었지 불만 보고. 하나님 보여주겠다 하고 어떻게 했어? 내가 지나갈 텐데 너는 뒷모습밖에 못 본다. 정면 보면 죽는다. 그래서 뒷모습만 살짝 보고 끝났어. 그게 역사상 유일하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뒤통수 본 거야. 봤다고 그랬어.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은 아니지.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상징물로 나타나신 거지. 하나님이 뭐 물체야? 아니다. 자, 본 사람이 없단 말이야.
없다는 목사님은 뒤통수만
그 사람은 완전 그 사람이? 그건 모세의 이야기를 읽고 꿈을 꾼 걸 거야 아마. 모세의 이야기를 하도 읽어가지고 꿈에 나타났을 거야 아마. 자,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하셔서 다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누구나 볼 수 있다. 그게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러 계시하러 오신 분이다. 이러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19절부터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요한이 먼저 왔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혹시 네가 메시아 아니냐? 그리스도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아니다. 아니, 선지자냐? 아니다. 계속 아니다. 겸손한 요한의 모습으로 시작.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가 예언한 예비하러 온 자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나타난 걸 이야기하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다 하고는 29절에 이제 이튿날 첫째 날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 날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한테로 오는 걸 딱 보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은 분이다. 어린 양이 구약시대 때 뭐예요?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죠? 어린 양.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열 번째 재앙 뭐예요?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하면 살아요? 장자가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다가 발라. 양이 죽어야 돼. 누굴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장자를 위해서. 그래서 그 장자를 위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다가 바르면은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장자 죽이러 다닐 때 피가 발라 있는 집은 넘어갔다. 패스 오버했다.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해. 넘어갔다. 월당했다. 넘어갔다. 유월절. 자,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왜 오셨나를 암시하고 있죠 지금. 자, 왜 오셨다? 살리러 오셨다. 이스라엘 장자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희생하심으로 누군가를 살리러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세상 죄를 다 지고 가. 그러니까 누구? 죄인들을 살리러 오셨다. 그죠? 죄인들을 해방시키러 온 분이다. 그게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죄인들에게 죄를 사해서 살려주고 해방시키고 유월절처럼 해방시키러 온 장군이시다. 영원한 심판에서 죄에서 그들을 구출하고 살리러 오셨다. 그걸 암시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머물러 성령으로 침례주는 분이시고 그게 이튿날 벌어졌고 35절 그 다음날은 이제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얘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제 했던 얘기를 또 해. 그랬더니 두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요한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 버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한 사람.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면 안 돼. 예수님을 추종해야 돼. 이게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왜 힘드냐? 나도 목회를 해봐서 알지만 예수님을 늘 얘기하지만 저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는 뭐예요? 나를 좀 추종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인간의 죄인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좀 잘나고 굴림도 하고 갑질도 하고 존경도 받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이게 죄거든 사실. 그게 어려워요. 그게 목회하는 내내 이게 회개해도 안 떠나고 안 떠나요 잘. 아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딜레마에 늘 빠져 있어요. 요한은 자기가 키워놓은 제자가 자기 말 한마디에 딱 예수님 따라가도록 훈련을 시켜놨다. 제대로 한 사람.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훈련시켜놨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훈련시켜놨다. 섭섭함도 없고요. 되게 섭섭해야 되는데 죽었다고 키워놨더니 이게 말하자면 당은이가 엄마가 부이숙 자매가 죽겠다고 키워놨는데 딴 여자한테 가서 엄마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야. 미치는 거야 이게 사실은. 자, 근데 그게 예수님이니까 괜찮은 거죠. 그분을 증거하러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요한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삶과 인생의 목적과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로 향하도록 살아요? 예수님을 향하도록 살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나의 인생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아 저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해서 결국은 누구에게로 향하게?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교회의 존재 이유요. 교회 안에 속한 우리 개개인의 존재 이유 겁니다. 요한처럼 살아야 돼. 우리는 그게 가장 보람있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분이 전부고 절대자시고 그분한테 항복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당연한 거지. 항복하는 게 행복이라 그랬잖아. 그저께 내가 숙제를 내줬거든요. 이 학생들한테 항복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잘 묵상하고 내일 보자. 근데 그 다음날 어제 만났는데 다은이가 항복을 행복으로 알아듣고 행복에 관해서 묵상을 하고 왔더라고. 근데 이게 참 아다리가 맞았어. 왜냐면 항복하면 행복해지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다은이가 항복 답을 알게 된 거야. 네. 주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만 행복하게 되거든. 다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맞아. 제대로 묵상.
한 발 더 나갔네.
더 나갔어. 숙제 내준 사람보다 한 발 앞서갔어. 자, 그겁니다. 진정한 행복. 그러니까 요한은 그걸 알았던 사람. 자기에게로 초점 맞추게 사람들을 앞 를 인도하지 않고 예수에게 초점 맞추고 인도했다. 그러니까 얼른 따라갔다. 두 사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라 했죠? 안드레라 40짜리. 어디 계십니까? 다 이거 다 살펴봤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 계십니까? 와보라. 그리고 계신 데 가서 함께 거했다. 거했다는 메노 라는 말이 요한복음의 핵심 키 동사라고 그랬죠? 함께 산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다가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분이라 했죠. 거한다라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안드레, 또 한 사람이 아마 요한복음의 저자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안 바뀐다라고 생각해. 학자들 중에는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 요한복음의 저자일 것이다. 나중에 이름을 안 밝히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한번 밝히고 아마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을 가능성. 자, 그래서 또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를 찾아 브라더를 찾아 시몬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더니 예수께로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앞으로 네 이름을 개발하리라.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개바. 개바는 히브리 말, 그 유대 나라 말로 개바고, 그걸 번역해서 그리스 말이 뭐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 개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지금 한 명씩 한 명씩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이제. 그 다음엔 또 누가? 이튿날에는. 43절.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나를 젖히라. 나와 함께 살자. 네? 나를 젖히라. 그랬더니 빌립이 젖다가 가만 보니까 자기 혼자 젖혀서는 왜? 자기 못지않게 하나님을 바라고 추구하고 갈급하고 관심 있고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친구가 있거든. 네? 그게 누구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만났다. 율법에 기록한 바로 그 사람 만났다. 선지자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45절. 만났다 그랬더니 46절. 예수님이 우리가 내가 만났다. 선지자 만났다 그랬더니 금방 반응이 뭐냐면 나사렛에서 뭐가 나오느냐? 뭐가 선한 것이 나오느냐? 왜 이렇게 말했다 그랬지? 그 당시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지도에도 안 나오는 그 당시. 자, 갈릴리는 같은 유대인이 살지만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사는 남방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이 북쪽에 사는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따랐어요? 업신여겼어요. 갈릴리 출신 그러면 아휴 이렇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저기는 수도권이고 요즘은 뭐 서울 부산 그렇지만 옛날에 내가 한국에 살 땐 부산 그러면 아 촌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내는 아직도 부산 그러면 시골 자 갈릴리는 멸시받는 땅이에요. 그런데 같은 갈릴리에서도 또 깡촌이야. 나사렛에서 멸시받는 주제에 또 나사렛에서 한다면 어휴 너 거기 출신이야?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메시아 선지자쯤 되는 분이 나타났다고 빌립이 흥분해서 얘기하는데 어디 출신이야? 나사렛. 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 그건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안 나와. 그 정도로 깡촌. 나도 그런 데서 태어났지만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전기도 없었어요. 전기라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난 다섯 살 때 처음 전기라는 걸 봤어요. 그렇죠. 등잔불 촛불을.
언제 불 들어왔어요?
그 마을에 불 들어온 게 제가 초등학교 아마 5학년 때인가? 나는 이제 서울로 이제 갔지만, 그렇죠. 한 60년대 중반인가 들어왔어. 잠깐, 전기도 없는 깡촌에. 버스도 하루에 한 대 들어오고 뭐 이런 거. 장마지면 버스가 왜냐면 버스가 내를 건너야 되는데 강이 돼버리니까 물이 많아서 한 사흘 동안 버스도 못 다녀. 장마가 지면 그런 데서 태어나 나사렛 같은 데지. 저 지금 그런 수치에서 그러니까 나다네엘이 논리적으로 말이야 메시아가 선지자가 나사렛에서 나온다. 에이 웃기지 마. 그랬더니 빌립이 참 훌륭한 게 뭐야. 빌립. 우리도 전도할 때 되도 않는 논리로 설명하려고 막 하다가 에? 괜히 싸움 박질만 하고 다시는 안 만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야 인마 그래도 나사렛에서 좋은 거 나올 수 있어. 그래봐야 이론이 안 통해. 그랬더니 뭐해? 그냥 와서 봐. 예수님을 와서 만나봐. 우린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 뭘 잘 설명하고 말 잘하고 논리적이고 그렇다 그러고 사람이 예?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 내 삶 자체.
우리가 요즘 그 와봐 하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를 와봐. 데리고 와봐야 되는데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의 말발이 있는 거예요. 빌립이 와보라 그러니까 와보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빌립은 와보라 했을 때 거기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는 와본 사람이 볼 대상이 되잖아요.
어 그렇지.
예수님이라는
네, 그렇지.
있었는데 네, 네. 지금 우리는 와봐 우리가 예수님.
어 그렇지. 교회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몫이 크다고.
그렇지. 우리 몫이 클 뿐 아니라 네. 또 뭐예요?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지. 네. 빌립처럼 둘 다 돼. 신뢰가 있고. 또 신뢰가 있는 사람 따라갔는데 뭐가
없으면
뭐가 있어 있지 네. 아무것도 없어 곤란하다 그치 그저 데리고 와서 뭐 금 몇 돈 주고 이런 요즘 주로 그러는데 한국에 네, 전도 대축제 할 때 1등은 뭐 금 몇 돈 뭐 뭐 차 줘요 요새는 요전에 서울에 김삼만 목사 교회 명성 교회가 자동차 줬더라고 전도왕한테 차를 줬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또 광고 내잖아 신문에 네. 전도 대축제 할 때 3시간만 가서 앉아 있으면은 3만원. 알바 구함. 점심도 제공. 이렇게 했습니다.
그 뭐예요? 그런 사람은 굳이 나가 데리고 간다고요?
아니, 자기가 장로고 집사고 그래도 교회에서 끝발이 있는데 한 명도 교회를 못 데리고 가, 1년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알바라도 이렇게 시켜서 전도해온 것처럼 꾸며서 한 다섯 사람 이렇게 데리고 별짓 다 해요. 그런 거 말고 우리의 삶이, 내가 늘 얘기하죠. 물어보게 살아. 사람들이 나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물어보도록 살아라. 평생 살았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 나한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야.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 내 인생을 보고. 넌 왜 그렇게 사니?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길래 너는 그렇게 사니? 이렇게 좀 물어봐야 되는데 50년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면 문제가 있는 거야.
자, 따다네일이 따라왔어요.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 감사한 것이야. 이 얘기는 뭐 잘 아는 얘기예요. 옛날 이스라엘이 원래 야곱이었던 거 알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나죠. 그 야곱이 굉장히 감사한 친구였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가가지고 외삼촌도 또 속이려고. 그러니까 계속 간사한 친구였어. 그게 이스라엘의 조상이야. 근데 지금 나다네를 빠꾸니 그 조상이었던 야곱과 같이 간사하지 않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하지 않다. 야곱과는 넌 좀 다르다.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 사람.
진짜. 그러니까 나다네일이 뭐라 그래.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난색 친구는. 그랬더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예수님이 지나가다 봤다는 뜻이 아니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는 평소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뭐 성경 토론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풍습이 있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네가 기다리던 사람인 걸 내가 안다. 그랬더니 아, 이분은 진짜 메시아구나. 그죠? 나를 알아봤어.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한 고백이에요. 자,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바로대 뭐라 그러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 다윗왕 같이 오는 메시아입니다.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시는 분이군요. 다윗의 대를 이어서 오셔서 메시아로 우리 이스라엘을 구출하러 오셨군요 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기다리던 그분이구나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지금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봤다는 것 같고 놀래고 감탄해서 이 고백하냐? 그 고백 수준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를 보리라 앞으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인자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늘로 갔다 땅으로 왔다 하늘로 갔다 땅으로 왔다 하리라. 이것도 야곱이 아버지하고 형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돌을 베게 하고 꿈에 본 장면이에요 이게. 그죠? 천사들이 자기 위에 사다리 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환상 그게 실제로 펼쳐지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한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는 지금 땅의 임금으로 오는 메시아 바라고 있었지 지금까지. 그 수준 갖고는 안 되고 네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수준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 차원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다. 그게 진짜 신앙이다 하고 예언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이 열려서 이 땅에 뭐가 내려왔어요? 교회가 내려와서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살아갈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지금 예언해 놓으십니다. 앞으로 벌어질. 자, 이게
앞에 부분에서 제자 삼으면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얘기 끝에 이제 2장으로 그냥 연결되는 거죠. 자, 2장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가나의 혼인 잔치가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얘기 다음으로 백투백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제사를 방해하시고 소동을 일으키신 얘기가 두 가지가 딱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2장이에요. 그죠? 자, 이제 처음에 제자들 삼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오셨나를 이제 쫙 설명해 나가려고 한 사건을 들이대는 거였죠. 딱 갖고 온 거예요. 어떤 사건? 제일 처음에 행하신 표적. 몇 가지 표적이 나온다 그랬죠, 요한복음? 일곱과 칠이라는 완전수로 예수님이 표적을 수백, 수천 가지 행하셨겠지만 딱 일곱 개만 뽑아갖고 기록했어요. 7이라는 수는 그들에게 완전수니까. 일곱 개만 뽑아서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당연히 알아야 된다 하고 이그젬플 일곱 개만 뽑은 거예요. 첫 번째가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된 기적입니다. 자, 표적을,
처음 표적을 행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뭐 이렇게 하다가는 요한복음 갖고 또 여섯 달 걸렸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자, 이 처음 표적을 행하셨다. 이게 여섯째 날 벌어졌다. 그랬죠? 사흘 후가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하고 사흘 후니까 여섯째 날 벌어진 거예요. 자, 예수님 오셔서 여섯째 날, 처음 일주일, 일곱째 날은 안식하시고, 그 말이죠. 여섯째 날이 가장 피크죠, 그러니까. 뭐 한 날이에요, 원래. 천지를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던 그날에, 그날이야. 예수님은 새 창조에서 뭘로 시작하셨느냐? 뭘로요?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므로써 뭐를 회복시켜? 잔치가 계속될 수 있는 기쁨을 회복시켰다. 시인이 기쁘게 하셨다. 네. 뭐가 이렇게 대단한 사건이냐? 네. 옛날 유대인들은 여러분 앞으로 결혼할 때 하루 딱 예식장 빌려서 40분 결혼식하고 갔다 올게 하고 뭐 피로연도 하나? 조금 하고 제주도 어디 신혼여행 굿바이 하고 떠나지. 근데 옛날 이스라엘은 결혼식은 가문과 마을 전체의 잔치. 그래서 일주일을 해.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을 먹어둬야 돼. 그러니까 포도주를 어마어마하게 준비해야 돼. 몇 년 후에 결혼식이 있을 걸 미리 알고 몇 년 동안 포도주를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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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오는 게 아니야. 자기네가 직접 농사져서 짜야 돼. 그리고 숙성시켜야 돼. 이걸 몇 년을 하니까 떨어지면 있어 없어? 없지. 마켓도 없고. 그건 뭐냐, 동네의 잔치고 가문의 잔치인데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일주일을 잔치해야 되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가문에 수치고 동네의 어른들을 멸시하는 행위야, 그 당시. 준비가 서툴렀다라는 얘기.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을 우습게 알았다라는 사인이야. 그러니까 위기도 보통 위기가 아니야. 그걸 예수님이 가가지고 역전시켜 주셨다. 그걸 물로 포도주로 함으로써 처음 기적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라. 요한은 왜 이 얘기를, 하고 많은 표적 중에 이 얘기를 갖다 일곱 개 중에 하나의 처음으로 박아놨을까? 바로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되던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 형식만 남고 제사만 드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당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기계처럼 왔다 갔다 그저 하나님에게 축복받으려고 그냥 가서 때우고 아주 형식과 응? 기꺼이 하지 않고 때우고 이런 종교로 타락한 유대교였어. 그지?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도 위기인데도 위기의식을 모르고 있고.
몰랐어. 누가 알았어요? 포도주 떨어진 거 몰랐어요? 아무도. 누가 알았어? 그 잔치 연회장도 몰랐고요. 응? 신랑과 신부도 몰랐고요. 몇 사람만 알았는데 예수님 어머니가 알았어. 응? 큰일 났다 하고 있을 때 예수님 어머니 귀에 들어갔다. 응? 지금 위기 상황이었어. 응? 극소수만 알고. 근데 거기에 위기를 구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뭐와 같아? 이 땅에 오셔서 그 위기였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기쁨의 잔치로 바꿔주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요걸 그리려고. 네. 물로 포도주의 사건을 제일 먼저 갖다 탁 봐.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백투백으로 그 다음 사건은 원래는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얘기했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전부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벌어진 사건이야. 성전에 들어가서 막 채찍 만들어갖고 막 부시고 막 내쫓고 막 업고 막 소동이 일으키신 사건은 원래 3년 반 후에 십자가 며칠 전 사건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걸 맨 앞에다가 갖다 놨어. 일부러.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절대 시간 순서로 읽으면 안 돼. 다른 복음서는 시간 순서대로 써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뭐 3년 전 일을 앞에 갖다 놓기도 하고, 응? 앞에 일을 뒤에 갖다 놓기도 하고, 왔다 갔다. 응? 요한은 자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바가 있는 거지, 무슨 연대순으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고 읽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인데, 가나의 혼인잔치 뒤에다 붙여놨어. 그래서 마치 처음에 있었던 일처럼 꾸며놨어. 왜? 뭘 강조하려고?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맥락을 강조하려고. 네. 기쁨이 빠졌다는 게 포인트고. 요건 뭐야? 성전 안에서 뭐 하고 있어? 장사하고 있어. 성전은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네? 해드려야 되는데. 이미 짐승은 밖에서 사갖고 와가지고, 혹은 집에서 갖고 와서 성전에 와서 짐승이 죽어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 데가 성전이야. 죽어야 되니까 죄다. 근데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 생각해. 염소가 울고 양이 울고 소가 울고 별별 장사꾼들 돈 막 서로 교환하고 막 짜질 거야. 장사꾼들의 아주 활약하는 터가 됐어, 성전. 자,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원래 집에서 정말 수많은 수백 마리의 짐승 중에서도 가장 흠이 없는 거. 하나님은 흠이 있으면 안 돼. 뭐 눈이 하나 없다든가, 뭐 귀가 뭐 여기 뭐 반 잘렸다. 이런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 하나님이 퍼펙트한 제물만 받으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것을 잘 셀렉트해서 준비해서 병 안 들게 해서 성전에 갖고 와서 제물로 바쳐야 돼, 하나님께. 근데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성전에 올 때 1,000마일 바깥에서 2,000km 바깥에서도 올 거야. 그래서 사방 유대인들이 뭐 로마 제국 전체에 살고 있었어. 그들이 평생 한번 와서 제사 드리러 오는데. 어떻게 갖고 와? 배 타고 산 넘고, 응? 산에 눈도 있고 뭐 이럴 때 오는데 어떡할 거야? 양 염소 끌고 오다 어떻게 되겠어? 차 타고 와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2400km 뛰었거든. 자동차로 2400km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걸어서 2400km 와 어떻게 되겠냐? 미치는 거지. 사람도 파김치가 될 텐데 양은 이거 먹이면서 와야 돼. 병 나겠어? 안 나겠어? 병은 과사하고 다 죽었을 거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돈을 갖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시장에서 깨끗한 양이나 소나 이런 걸 사가지고 바쳐도 된다. 라고 허락해 주셨어. 응? 이해가요? 얼마나 사랑해, 베베. 요걸 이제 악용을 한 거야. 어떻게 악용을 했어? 시장이 한 100m, 200m 저기 성전역이 있고, 그러면 괜찮아. 근데 이것도 불편해 죽겠어. 거기서 사갖고 끌고 오는 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아예 성전 안에다가. 그래서 어떻게, 요거. 여기서 사갖고, 여기다 받쳐. 얼마나 쉬워. 뭐 걸어가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 여기서 사서 한 3m 여기다 받치면 얼마나 편리야. 하나님께서 배려해서 사랑으로 배려해서 네? 허락해 준 걸 악용을 해서 지 편한 대로 이용을 한 거야. 이제 더구나. 더구나. 이게 흠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누가 판정을 해줘야 될까요? 누가 판정합니까? 제사장이 판정을 해. 합격. 도장을 찍어줘야 돼. 얘는 제물로 바치기에 합당함. 하고 판정관이 있어. 제사장들이 그거를 해. 그러면 꼭 무슨 일이 벌어질까? 뒷돈, 뒷거래가 이렇게. 아무리 퍼펙트한 걸 갖고 와도 제사장이 도장 안 찍으면 안 돼. 이게 어떻게 되겠어? 조기서 사야만 찍어줘.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야. 니네들 잘 모르지?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미술 선생님들이 그 짓을 많이 했어. 학교 앞에 있는 특정한 문방구에서 미술 도구를 사야만 됐어. 딴 문방구에서 하면 안 되고. 미술 선생하고 묵계가 이루어진 거야. 듣던 거야.
정가도 꼭 포진 정가만 안 돼.
맞아요. 꼭 그런 거 있지. 네. 그러니까 선생들하고 짜는 거야. 그 인간이 꼭 그 짓을 하고. 근데 그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 안에 막 송아지 돌아다니고 뭐 양이 돌아다니고 막 개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돈 바꾸는 거 있죠. 이건 또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 세를 냈어야 됐어요. 네? 성전 세. 그런데 그 성전 세는 꼭 어느 나라 돈으로 내야 돼. 이스라엘 돈으로만 받아. 왜? 로마 돈은 부정탄다고 생각해. 로마는 우상 섬기는 나라고 로마의 동전에는 시저가 신이다 이렇게 써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고 박아놓은 돈을 하나님한테 갖다 바칠 수는 없다 이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 바쳐야 돼. 그러니까 또 환전소가 또 성전 안에 들어와 있어. 밖에서 해야 될 걸 안에다 환전소를 차려. 마치 공항에 환전소 있듯이 요즘.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신성한 성전. 예수님이 거길 들어가셔서 이따위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하고 난동을 피우신다. 그 사건이에요. 자, 뭘 말할까? 왜 요한은 이 얘기를 뒷얘기를 앞에다가 박아놨을까? 왜? 왜 그랬을까? 그 당시 유대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은 멀고 뭐만? 형식만 때우려고 하는.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때우려는 사람에게 꼭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쉽게 알고 싶어. 안 때우면 큰일 나니까 꼭 때워야 돼. 왜? 안 때우면 하나님이 진노할 것 같고 제사 안 드리면은 뭐 다리 하나 부러질 것 같고 사고 날 것 같고 농사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꼭 해야 돼. 때워야 돼. 근데 마음에서 우러나오질 않으니까 어떻게? 안 때우면 큰일 나는데 해야 되니까 어떤 방법을 써? 될 수 있는 대로 편리하고 싶게. 형식주의가 들어가면 편리주의가 따라가는 거야. 편의주의. 이 세상도 그래. 인간은 죄인들은 형식에 얽매이면 쉬운 길을 택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해. 그거 하나님한테 안 드리면 큰일 나니까 드리긴 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쉽고 빠르고 요렇게 할까 했더니 그 안에다가 시장 차리는 게 최고로 좋은 방법이. 자, 예수님이 왜 진노하셨는지 이제 감이 가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식과 떼우는 걸로 시장 바닥으로 전락시킨 거. 그래서 여기 뭐라 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뭐 하지 말라? 장사하는 집. 장사하는 집을 만들죠. 내 아버지 집. 요한은 이거를 왜 앞에다 썼느냐? 그랬었어요. 유대교의 모습이다. 그다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 그럼 요한이 쓴 목적은 이건 예수님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독자들은 교회예요. 그죠? 이 사건은 언제 벌어졌어? 60년 전에 벌어졌어. 그럼 이 얘기를 왜 앞에 그랬었을까? 유대교의 문제일 뿐 아니라 누구의 문제도 교회도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돼버렸다. 형식과 조직과 제도와 뭐와 편하게 막 해놔갖고 예? 이렇게 하면은 예수 잘 믿는 거 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야. 성수주의라고 뭐, 새벽기도 하고 뭐하고 이런 거 만들어놔. 그것만 하면은 그거 때우면은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1세기 말의 교회가 그 모양이었다. 옛날 유대교랑 비슷한 교회가 돼버렸어. 그때 쓴 게 요한복음이다. 이해가시죠?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막 소동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18절. 2장 18절.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그저 표적만 보려고 증명 증명하라 이거. 너 이런 일 할 수 있는 자격증 있냐? 이거. 자격증. 표적 내놔라. 이거. 그러면 내가 그런 짓 해도 봐줄게. 이거지. 네가 지금 성전에 와서 막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고 막 소동 일으키려면 네가 무슨 권리가 있거나 자격이 있을 텐데 그거 보여내라. 이거. 표적을 일으켜주면 내가 봐주지. 아주 고졌어. 아주 웃기는 시츄에이션이야. 이게 몰라서 이 짓 하는 거야. 아, 지금 여기 손호 집사님, 주성희 집사님 집에 우리가 와 있는데, 여기가 주인이야. 그죠? 주인 둘이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우리가 여기에서 마음대로 막 어지럽히고 주인 노릇하고 막 그래. 근데 이 두 분이 딱 들어왔어. 응? 그래서 막 어지럽힌 걸 막 정리하면서. 내 집을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증 내놔라 이런 자격증 내놔. 당신이 주인이시오? 그러면 주인인 증거를 대줘. 이러는 시추에이션. 성전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주 기가 막힌 시추에이션이죠. 표적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이가 없으니까 하신 말씀 뭐예요? 그래?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 그랬더니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은 거라고? 46년 동안 짓고 있었어. 아직 끝내지도 않았어. 나중에 64년에, AD 64년에 피니시했어. BC 20년 전부터 84년 동안 지은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와서 소동 일으킬 때는 46년째. 이가 84년을 졌으니 아직도 38년을 더 저어 나가야 될 성전이야. 중간 상태. 헤롯의 성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그랬더니 뭘로 알아들었어? 이 성전으로 알아들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 이렇게 돼있지. 자기가 너희가 나를 죽여도 내가 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암시하셨다. 그때까지 아무도 못 깨닫고 누구도 못 깨달았어요? 제자들까지도 못 깨달았다라. 여기 요한이 붙여놨죠. 죽으신 지 며칠, 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도 믿었다. 이렇게. 그때까지 제자들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았어. 왜 저런 소리를 하시냐. 사흘 만에 진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그러시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영적 진리, 하늘의 진리를 전부 육적으로 알아듣는 에? 사람들을 쫙 나열해놓은 거야. 에? 지금 여기에 이 사람들이 그렇고 3장의 니고데모가 그렇고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고 예수님이 하늘의 얘기, 영적 진리를 말하면 육적으로 알아들었죠. 내가 여기서 한 얘기는 민지하고 동준이하고 지수만 알아들었는데 여러분이 지방방송 딴 거 하다가 밝혀주지 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셋만 알아들었어.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도 알았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헤맸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내내 헤매고 있어. 영적 진리를 못 알았어. 그러다가 나중에 13장부터 보면은 이제 그들만 놓고 제자들만 놓고 아주 핵심적인 진리를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날 하신 얘기가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예요. 자, 23절입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표적을 행했다. 많이 행했어요. 이름을 믿었으나 믿었어요. 그들이 믿었어요. 근데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믿지 않았다. 의탁지 않았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는 그들을 안 믿었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돌아다니고 있나를 알았기 때문에.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겉으로 믿었는데 표적행하니까 너무 좋아갖고 믿었는데 그들의 속마음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니었다. 표적만 좋아한 것이었다. 이게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3년 반 동안의 결산이 뭐예요? 12장에 이제. 자, 오늘 거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3장부터 다음 시간에. 12장이 바로 이렇게 시작한 요한복음이 12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사실 13장부터는 제자들만 놓고 하는 얘기니까. 자, 공중 앞에서 사역이 12장이 끝납니다. 제가 늘 수도 없이 찾아본대요. 36절 12장 여기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한이 쓰고자 하는 결론이야. 이게. 3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어떻게 하셨다? 숨으시고 제자들 앞에만 나타나시고 예? 그리고 끌려가세요. 예?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다 끝났어. 공중 앞에서의 사역이 다 끝났어. 숨어쉬기 시작했어. 그리고 요한이 이제 마지막 결론을 해. 3년 반 동안 사역의 결론이 뭔 줄 아냐? 37절이야. 뭐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게 3년 반 동안의 결산. 수만 명이 예수님의 표적을 많은 표적을 봤다 했어. 자, 우리 하나 아까 봤지? 왜? 물로 포도주 만들. 조금 이따 나오는 게 뭐예요? 왕의 신하를 고친 얘기가 나와요. 원격 조정으로 리모트 컨트롤로 고친 얘기. 그 다음에 오병이어 얘기죠. 물 위를 걸으신 얘기. 네?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흘 만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을 도로 살린 표적까지 일곱 개가 나오고 여기에 대표로 나온 것뿐이고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결론이 뭐예요?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거 뭐예요? 요한이 볼 때 믿는 거는 예수님 보고 감탄하고 따라다니고 그러는 게 믿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의 중심을 만나서 영생을 얻는 것. 그게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의 시작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되지만 이제 3,
그 2장 24절이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다 이랬더니 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건 뭐냐면 예. 이제 나중에 6장 가면 더 분명해지는데 왜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더니 예수님을 붙잡아서 뭘 삼으려고 그래? 임금을 삼으려고 그래. 맨날 해주시옵소서. 이 표적을 하루 종일 해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도망가 버리죠. 그 얘기. 이 몸을 의탁지, 의탁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들에게 이 몸, 예수님 몸뚱아리를 의탁하면 어떻게 돼? 다윗처럼 임금님 삼을까? 예? 근데 거기에 사용한 단어가 아주 재밌어. 저희가 믿었으나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피스테오. 저희는 믿었지만 예수는 의탁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했지. 예수는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피스테오라를 사용했어요. 일부러 요한이. 예수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몸을 안 맡겼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포함한 거예요.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의탁이라는. 여기에서 믿지 않았다를 그대로 받아서 써버렸어. 그들이 믿었지만 예수는 안 믿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 네. 요한복음은 그런 표현이 엄청 많아요. 예수님은 마지막 딱 한번 의탁하신 게 십자가에서 사람들한테 의탁한 게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무슨 얘기야? 사람들이 마음대로 예수님을 다룬 건 딱 한 번이에요. 십자가에서 끌고 가가지고 죽인 거야.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함부로 다루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 데리고 가면 왕 시킬까봐 계속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계속 도망다니세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만족시키고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목적을 이루러 오신 분이지. 영생을 주려고 오셨는데 관심은 없고 죄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정치 잘해 주십시오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망다니죠. 계속 도망다니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12장 37절이 믿지 않았다. 그게 뭐로 써있다 그랬죠? 우리 뭐 공부 많이 했으니까. 미완료태로 써있어요. 그리스 문법 imperfect tense라는 다른 나라의 tense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스 말에만 있는데 우리말엔 이렇게 번역해요. 믿지 않는 것이 몸에 배다 습관성이었다. 그들이 그냥 한 번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실수로 아예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그게 예수님 3년 반 공생애의 결론. 그게 90년경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이유가 그 90년경에 다 예수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봤더니 뭐다? 진짜 믿는 사람은 없었다. 그걸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어라 이게. 그럼 2000년 후에는 더 하면 더했지. 90년 경에 그랬으면 2000년 후에 사는 요즘은 더 하면 더했지. 그렇지?
네.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처럼 형식과 편의주의에 다 빠져있고 그죠? 표정만 바라고 있고 우직근 뚝딱 맨날 기도가 표적이 벌어지는 기도 제목. 그렇죠? 자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표적 좀 보여달라.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응? 성전에 와서 막 부시고 막 내쫓고 막 상을 뒤집어 엎고 막 폭력적으로 나가셨어. 예수님. 응? 그 인자하신 분 너무 화가 나셨어. 자, 그러니까 뭐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뭘 달라? 증 내놔라. 증 내놔. 표적 형.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 오케이. 그리고 갑자기 열려라. 그랬더니 지붕이 샥 열리더니. 응? 예수님이 슉 한 몇 킬로를 붕 떴다가 샥 불을 막 뒤에 확
불법론 로켓을 샥 내려서 이래도 못 믿겠냐? 믿겠어 안 믿겠어? 믿겠어 안 믿겠어? 거기서 어떤 강심장이 안 믿고 어허허 굿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 아이고 주여 하고 다 무릎을 꿇었겠지. 그럼 다 믿어. 있을 사람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어? 지금이라도 지금도 이 자리에서 못 믿겠니? 당연하? 오케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빡 열려라고 빡 들어와서 달아가서 토끼 한 마리 잡아갖고 내려왔어. 자, 믿겠어 안 믿겠어? 그건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네? 그럴 수는 있지만 인격적인 기꺼이 사랑하는 관계성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고 싶으신 분이라. 그래서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안 하세요.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시니까 더딘 것 같아도 답답한 것 같아도 그런 마음이 열린 사람하고만 만나시는 거예요. 예나 지금. 알겠습니까?